이사야 8번 메시지 유다왕 아하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징조에 관한 말씀. 이 메시지에서 나는 유다왕 아하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징조에 관하여 추가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경륜을 반대하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이 징조를 살펴볼 것입니다. 신약은 그 이름이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불리우는 한 아들을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표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이 커다란 표적은 창세기 1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성경 전체를 망라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 성경의 신성한 계시에 따르면 하나님은 하나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계획은 그분의 영원한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이 창조하신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 자신을 위한 한 백성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한 백성, 곧 하나님의 보배가 되도록 택함받고 부르심받고 분별된 백성을 소유하시려는 하나님의 갈망의 일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은 또 다른 백성을 얻기 위한 전진된 단계를 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교회는 커다란 보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선택된 두 백성이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믿는 이들입니다. 종합해 볼 때 믿는 이들은 교회이며 신약의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두 선택한 백성을 얻기를 갈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열국을 사용함. 그러나 하나님께는 원수, 사탄이 있으며 이 원수는 하나님이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신 것을 좌절시키기 위해 상당한 손상을 입히려고 들어왔습니다. 사탄의 방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 열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온 반대. 구약에 있는 바벨론. 신성한 계시는 항상 그 자체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신성한 계시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시는 것을 좌절시키기 위해 사탄이 첫 번째로 사용한 나라는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이었습니다. 바벨은 바벨론의 고대의 이름입니다. 바벨에서 반역적인 백성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하나의 탑과 하나의 성을 건축했습니다. 결국 수세기 후에 바벨은 확장되어 바벨론이 되었습니다. 구약에 따르면 하나님을 거스르도록 사탄에 의해 사용된 모든 이방 열국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이러한 반대는 다니엘 2장의 인간 형상으로 표징됩니다. 이 형상은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를 포함합니다. 역사는 열국 사이에서 치러진 많은 전쟁의 중심이 중동, 특히 지중해와 유브라데강 유역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임마누엘의 땅은 이 영역 안에 있습니다. 이 땅은 그리스도께서 두 백성으로 그분의 천년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유업으로 받게 되실 땅입니다. 20세기의 세계 정세가 중동에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전쟁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약의 바벨론. 구약에서 임마누엘의 땅을 침략했던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 바사 사람들,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과 같은 물리적인 침략자들이었습니다. 신약의 침략자들은 비록 바벨론에서 유래되었다 할지라도 영적인 침략자들입니다. 구약의 바벨론은 물질적인 것이지만 신약의 바벨론은 영적인 것입니다. 신약의 끝 무렵에 바벨론의 두 방면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우리는 사탄과 하나님 사이의 전쟁이 그분의 신실한 자들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을 거느린 적그리스도 간의 전쟁으로 끝날 것임을 볼 것입니다. 장차 올 로마 제국의 황제인 적그리스도는 다니엘 2장에 있는 형상의 열 발가락과 동맹을 맺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적그리스도는 바벨론의 일부일 것입니다. 머리가 바벨론이고 발가락들의 우두머리 또한 바벨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대가 바벨론으로 시작하여 바벨론으로 끝나게 됨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이 끝나고 멸망했을 때 왕국이 올 것입니다. 이 왕국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두 백성, 곧 이스라엘과 믿는 이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표적이 창세기 1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성경을 망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직 임마누엘로 최종 완성되는 한 아들의 표적의 성취단계에 있습니다. 이 표적이 계속 성취되고 있듯이 바벨론과 예루살렘 간의 전쟁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바벨론은 두 방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로마 천주교인 영적인 혹은 종교적인 방면과 로마시가 될 물질적인 방면입니다. 임마누엘로 나타나신 그리스도. 이사야서에서 그리스도는 먼저 여호와의 싹으로 계시되셨고 그 다음 땅의 소산으로,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의 모든 권익을 덮는 천막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는 장막으로 계시되셨습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는 만유를 포함한 표적의 중심이 되십니다. 이 표적의 참된 성취는 주님의 성육신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은 임마누엘이셨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장에서뿐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에서도 계시되는데 거기서 주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상 신약 전체가 하나의 임마누엘이며 우리는 지금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성될 이 커다란 임마누엘의 일부입니다. 임마누엘이 우리의 지성소임. 임마누엘, 곧 처녀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성소이십니다. 이 지성소는 우리가 살고 거주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이고 지성소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되셨을 때 그분은 장막이 되셨습니다. 장막이란 지성소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지성소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성전의 가장 깊은 부분입니다. 반대자들에게 그리스도는 강타하는 돌이요,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며 함정과 올무이심. 그리스도께는 그분의 땅을 침략했던 이방 열국을 포함한 많은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이 열국들이 다니엘 2장의 형상을 구성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강타하는 돌이 되실 것입니다. 다니엘 2장 34절과 35절에 따르면 그분은 그 형상을 쳐서 산산조각내는 돌이 되실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 계셨을 때 그분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반대당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당원들, 서기관들, 장로들, 어떤 제사장들을 포함했습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떨어진 자들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를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은 교활하고 간교했으며 그들은 간교하게 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거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하셨던 기간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헤롯당원들과 서기관들과 기타 사람들은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나흘이 넘도록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결국 그분에 의해 함정에 빠졌고 올무에 걸렸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함정이요 올무였습니다. 그분을 믿는 이들인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이신 그분이 우리의 지성소임을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며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거처, 곧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곳입니다.